사도행전 19번째 안디옥교회 선교사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6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자신의 삶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두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바울은 무엇보다도 일이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탁 부러집니다. 일이라면은.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항상 사람들을 보살피고 위로하고 양보할 땐 양보하고 힘을 준 사람입니다. 자, 제가 바울은 존경하고 바나바는 좋아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AD 47년에서 57년 사이에 10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사도 바울의 여행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편지를 모은 것이 바울 서신이라는 그 신약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일까요? 바울을 은혜와 근성의 사람, Man of Grace and Grit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점을 제가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룩한 이 엄청난 역사가 한 선교사 바울이라는 선교사의 능력과 헌신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누가 예비했을까요? 네,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사명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인데 여러분 선교의 대상은 네,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족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선교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럴까요? 복음이 이방인보다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한다는 대선교 원칙에 기인한다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지만은 당시 기독교는 유대계의 한 분파였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교회가 없는 곳에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 방문자들에게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지는데 선교사들이 이런 절의 찬스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데 비해서 유대인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들도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들은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어로 God Fearer는 예수님 당시부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은 정기적으로 유대인 회당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이런 God Fearer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방으로 터지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근데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우상 숭배하고 다신교 사상에서 이 사람들이 참된 신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들은 회당에 출석해서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초로 크리스찬에 대한 이방인이 누구라고 했죠? 고넬료. 또 누가복음 7장 9절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인데 그는 자기의 그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을 하셔도 된다 그래요.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이었다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 신실한 믿음이 어떻게 이들 이방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아직 교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받을 거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거는 허락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들으면은 상당히 저항을 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인들은 예수 복음 들으면은 아주 감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이웃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아주 큰 목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감사가 없으면은 나가서 전도하기도 싫고 또 신실하게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간파한 이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먼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하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주 소수의 유대인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회당에 출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밖으로 불러내서 새로운 회중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는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또 그 사람들은 우상을 부르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데 자 이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겁니다. 이런 티피컬한 패턴이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의 기본적인 선교 전략이 됩니다. 그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바울의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울에게도 뛰어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전략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에서 실루아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저기 사이프러스입니다.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살라미라는 게 동쪽 끝에 있는 그 항구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선교팀이 안디옥교에서 파송된 바나바 사울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입니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안디옥교회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무명의 가수를 중앙 무대로 올려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선교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까지 2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세 선교사는 안디옥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섬으로 갑니다.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 또 큰 규모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 선교지가 된 것 같은데, 선교사들은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섬을 횡단한 뒤에 서쪽 끝인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보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지만은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마술사가 총독을 보좌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지역이 마귀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말씀인데, 총독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 이제 선교사하고 마술사 간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선교사가 지게 된다면은 선교 여행 초장에 기선을 제압당하고, 그 다음에 사탄한테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선교사의 뒤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 마술사의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출전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이깁니다. 자, 사울이 나서더니 단순의 마술사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게 13장 9절하고 11절입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르마를 똑부러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이의 원수로다. 너같이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됩니다. 마귀를 물러가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즉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요, 즉시 선언하세요. 마귀를 물러가라. 자, 계속되는 11장 12절입니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면서 자기의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가는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자, 총독 앞에서 아주 간단하게 마귀를 제압하는 사울인데, 이제 사울은 선교팀장이 바나바입니다. 지금 바나바를 제치고 실질적인 선교팀 리더가 됐는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섯 번째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선교팀장이 바나바가 출전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울이 바나바를 제끼더니 나섰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문제를 삼는다면은 선교팀의 화합은 깨질 것인데, 왜 사울이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사울 역시 본능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마귀의 공격에 그냥 반응했을까요? 근데 바나바는 왜 잠잠할까요? 사울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는 자기보다 사울이 더 잘 싸울 것 같았을까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래도 팀장의 그 체면이 있지, 또 위계 질서가 있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나바가 반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데,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바나바는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질투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기심도 없어요. 제가 바나바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울이 좀 당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일단 팀장이 전투할 수 있도록 지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좀 너무 설쳐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사울의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사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섬세한 감정까지는 헤아릴 여유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래도 말년에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굉장히 아끼게 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울을 존경한 이유는 이 사울이 딴 생각이 없어요. 자기한테 부르심의 사명에는 딴 생각지도 않아요. 이 점이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바나바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 아주 따뜻함, 그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선교 현장은 사탄의 무리가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온화한 성격보다는 마귀와 맞붙어 싸우는 그 칼 같은 성격, 영적인 파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나바가 마귀와 싸웠다면은 바나바가 졌을까요? 네, 성령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가도 이깁니다. 크리스천은 되도록 싸움을 피하고 양보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가야 되지만은 이건 마귀하고 싸울 적에는 여러분 인격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두고 이 영혼이 맥히느냐 먹느냐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나바, 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선교사로서의 이 근성은 바울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두 선교사의 이름 순서가 바뀝니다. 사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언급이 되면서 이제까지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던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시작하는데 만일 바나바가 이런 리더십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팀은 깨집니다. 팀이 깨지고 선교여행은 이것으로 끝나고 안디옥으로 짐 싸갖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아마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사울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양보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리도 못 지키는 바보.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 안에서는 거룩한 바보입니다. 지금 바보라는 곳에서, 이건 장소입니다. 이 마술사가 총독을 바보로 만들고 있었는데 아니 돌연 이 사울은 마술사를 눈먼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바나바를 거룩한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울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선교여행이 아니었고 만약에 회사가 아주 중요한 뭐 바이어를 만든다 이럴 때 가서 팀장하고 이제 팀원들이 같이 갔는데 아 팀장이 말 태도 없이 이 팀원이 제끼고 나오고 나와서 지가 설치고 다니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파이어입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이 있게 한 사도 바울의 은인입니다. 어떻게 은인을 제끼고 지가 나가서 이렇게 설치됩니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은 해요. 그렇지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 구절에 보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자신의 도움으로 회심한 서기오 바울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이름을 바꿨다. 뭐,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개정한 바울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개정을 자신의 명예로 받아들였다. 혹은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고 바울은 회심한 후의 이름이다 라고 주장은 해요. 근데 별로 근거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소에서 출생한 바울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어렸을 때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라틴어식 이름인데 지금까지 사울이 상대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사울이라고 했고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 로마 문화권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을 바울 사용하라는 의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우리한테 절실히 다가옵니다.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1.5세 2세들 뭐 누구든 한국 신화하고 미국 신화를 가지고 있죠. 둘 다가 3장 13절이에요. 바울과 그의 형은 바브에서 배를 타고 밤비라에 있는 버가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과 그 일행. 아무리 팀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누가의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과 그 일행. 물론 선교팀장이 바뀌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만은 이거 나중에 바나바가 알아보세요. 지금쯤 처음 가서 알았을 거예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자, 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인데 이제 12장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마가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어머니 집이 있었어요. 그 마가의 어머니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아주 중요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자신의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고생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17, 18세 정도의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부잣집 도련님이 자원해서 선교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두 선교사를 수행하면서 짐도 들어주고 여러가지 뭐 심부름도 하고 참 기특한 청년이에요. 근데 아직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사촌형 바나바의 그 열정적인 모습에 뭐 감동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 이 모태신앙 자기 신앙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헤치고 나갈 힘이 아직 없는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마가가 이때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나중에는 바울도 인정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요? 뭐 학자들은 좌우지간 이럴 때 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자기 사촌인 바나바를 따라 나서긴 했지만은 바나바가 사울한테 밀리는 거 보고서는 기분 나빠서 그만뒀다. 또 버가에서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험악한 산을 봤을 때 두려움도 찾아오고 또 고향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자, 어쨌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선교사인데 뭐 젊은 마을을 비난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집 떠나서 사시죠 지금. 사람 집을 떠나서 타향에 살아봐야 집도 그립고 부모님 고마운 것도 알고 또 나라도 사랑하게 되고 아 대한민국 뭐 이거 이게 연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이 선교여행을 따라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죠? 한두 번 실수 저지를 수도 있지. 이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은 참 독합니다. 다시는 데리고 다니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이때 아주 마음속에 다짐을 철저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도바울을 존경하지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칼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를 추천합니다. 골로새 4장 10절. 나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도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에게 여러분 안부를 전합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 후서에도 4장 11절에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지금 둘 다 변했습니다. 마가도 변했고 사도 바울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그 칼같은 40대 초반의 칼같은 바울의 성격도 말년에는 많이 다듬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어쨌든 마가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실은 이 두 선교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인데 무엇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젊은 동역자가 없어졌다는 거. 아, 힘들죠. 그 당시에 다 그냥 보따리 메고 걸어 다녔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졌는데 자 선교여행을 계속할 수 어려운 장애 요인이지만은 이 두 선교사가 선교여행을 강행합니다. 밤빌리아 버가로 갔는데 지금의 조개 터키 지방입니다. 그 지역은 강도가 출몰하는 산악 지역으로서 학자들이 그래요. 아마도 바울이 이때 말라리아나 풍토병을 얻게 됐을 거라고 추측할 정도로 아주 험악한 지역입니다. 13장 14절에 16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 비시대 안독이 따로 있습니다. 안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갈을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뭘 보세요? 그들이 방문한 유대인 회당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시죠. 회당 지도자들이 그날 회당을 방문한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바람을 끼얹어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울은 바나바를 제치고 자기가 설교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투부터 설교까지 모두 도맡았는데 그럼 바나바는 뭐예요? 두 번째 제2차 여행을 먼저 제안한 사람도 바울이에요. 담임 목사가 서해 다섯 번째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데리고 선교여행 나왔다가 완전히 스타일 구경. 13장 14절에서 41까지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끝나니까 놀라운 반응이 회중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13장 42절에서 44절.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설교 끝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 가피오로들,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용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전 존경합니다. 바울을. 뛰어난 설교자입니다. 그래도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만 뛰어난 설교자겠습니까? 바나바도 뛰어난 설교자예요. 그리고 교사입니다. 제가 바울은 존경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감싸는 아주 이 넓은 성품을 가진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롤 모델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사울을 택하시겠어요? 바나바를 택하시겠어요? 일만 칼같이 중요하신 여기는 사람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람 먼저 택하신 사람 사겠어요? 이건 여러분의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설교가 뛰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천명이래.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바울이, 베드로하고 바울이 한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하신 역사입니까? 여러분, 만일 사울이 안 나가고 바나바가 나가서 이번에 설교를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유인데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냐? 그래도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모든 일의 계획은 성령님이 하세요. 그렇지만 계획을 집행해야 되는 건 사람의 목. 네. 분명히 성령님이 하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한테 맡겨진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일이 사람에게 맡겨지는데 누구한테나 똑같은 일이 맡겨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은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래서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바울같이 앞장을 서서 선교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처럼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게 누가 높고 낮은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받은 은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보다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기능의 차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었는데 동년배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제 넘겨받게 되는데, 만일 갈렙이 불평을 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은 갈렙의 뒷받침이 없었다면은 사실 여호수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 선교사들 바나바, 바울, 마가 돌아갔지는 하지만은, 자 여러분 보세요. 싸움도 지가 하고 선교도 지가 하고 뭐든지 바울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짐은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일은 다 해요. 근데 이 선교팀에 바나바가 없다면은 바울이 있겠어요? 왜?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겉으로 들어가는 제1인자, 저는 제1인자라는 말을 참 하기 싫어요. 근데 어쨌든 제1인자, 여호수아 같은 바울 같은 사람보다는 갈렙이나 바나바 같은 제2인자,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신앙의 깊이가 더 커 보이는 이유는 앞에 나서는 것보다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앞에 나선 사람은 밀어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겉으로 보는 단지 은사의 차이일 뿐인데, 여러분, 은사가 다르다는 뜻은 누가 높고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상호보완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요즘 한국에서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은사는 생각하지 않고요. 마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이 직업, 옛날에는 그 목사면 목사, 선생님은 선생, 뭐 교수면 교수가 나왔던, 의사면 의사라는 그 자기 직업에 대한 그 자부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없어요. 모두 TV쇼에 그 뭐죠? 예능에 출연해갖고서는 그 목적이 세상에 알려주고 스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세상에서도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네, 1위가 돼야 됩니다. 이건 자기 노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갈 때, 특히 교회에서는 여러분 제 1인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자기 싸움한 제사들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섬김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바나바, 바울, 또 마가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한 안디옥 교회 선교사들을 절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라고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서로를 섬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마 존경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둘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둘 다 받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많이 가지지 마세요.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존경받기를 전하실 때는 존경받기를 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존경받는 사람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보세요. 여러분, 사랑받아야 돼요. 우리 세상교회.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우리 서로 섬기면서, 양보하면서, 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사랑도 받고요. 사랑 받다 보면 존경도 받아요. 여러분, 존경부터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부터 받으세요. 사랑을 받으려면은, 자기보다 이웃들을 따스한 마음으로 보살펴주면서, 아껴주면서, 이게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세상교회.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교회 선교사들 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선교사, 네,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손과 발이 되는 성령님의 동역자. 우리 육체에서 손이 중요하겠습니까? 발이 중요하겠습니까? 머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남보다 머리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처럼 우리 이웃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세상께 형제자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